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 검찰은 알프스 산지에 추락해 110명의 사망자를 낸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조종사가 고의로 비행기를 추락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브리스 로뱅 프랑스 검사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저먼윙스 여객기는 추락 당시 독일인 부조종사 안드레아스 루비츠가 홀로 조종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로뱅 검사는 또 조종실 음성 녹음 장치에서 사고 직전 기장이 조종실로 진입하기 위해 문을 점점 크게 두드리는 소리가 확인됐다며 부조종사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조종사는 마지막에 관제탑과 교신도 차단하는 등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는 고의적 사고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뱅 검사는 이번 사건을 테러 공격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다며 부조종사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의 후티 반군을 겨냥해 26일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수도 사나 국제공항 주변을 겨냥해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9월부터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후티 반군 측은 사우디의 이번 공습으로 최소 18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물 여러 채가 파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사우디의 이번 공습을 위험한 행동이라며 이는 예멘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란은 후티 반군을 지원하며 압드라부 만수르 하디 예멘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란 고위관리는 그러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한편 중동지역 아랍 국가들로 구성된 아랍연맹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이번 후티 반군 소탕 작전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이 수니파 무장조직 ISIL이 정확하고 있는 이라크 티크리트의 공습에 가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라크군이 26일 지상전을 전개했습니다. 이라크 군 지휘관은 AP통신에 이라크군과 특수부대가 티크리트 도심에 진입해 ISIL과 치열한 교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군 전투기들도 티크리트 내 ISIL 거점에 수차례 공습을 가했습니다. 앞서 하이데르 알라바디 이라크 총리는 티크리트 탈환을 위한 이라크군의 공격 작전을 위해 서방 측의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라크군과 시아파 민병대는 티크리트 공항 외곽에서 지난 한 달간 ISIL과 지상전을 벌여왔지만 시 외곽을 장악하는 데 머물며 더 이상 진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6일 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런 사실을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6월 중 설립 협정문 협상이 완료되면 이에 서명하고 이후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창립 회원국으로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도로와 교량, 통신 등 아시아 지역의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를 위해 중국이 주도하는 개발은행입니다. 앞서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 천안함 피격 5주기를 맞아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26일 대전 현충현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천안함 피격으로 5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힘들었던 시간과 아픔을 극복하며 희망의 새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이제 무모한 도발을 포기하고 핵무기가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고립과 정체를 버리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올 때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2010년 3월 26일 잠수정을 동원해 한국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을 공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해군 장병 46명이 숨졌습니다. 세계 뉴스 이지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3월 27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신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 자, 이런 외침은요. 인간의 신념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더 강조되는 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각종 사회 문제 가운데 인종차별, 성차별 같은 불평등의 문제는 어느 나라나 있죠. 이 때문에 법이 차별당하는 쪽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 10년 전에요, 미국 우편 배달업체에서 일하던 여성이 해고당했는데요.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최근 이 여성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여성은 당시 임신 중이었는데 여성이 일하는 업체가 임신한 여성이 무거운 것을 운반할 수 없다는 의견에 노동 불가능 상황이라면서 해고를 했습니다. 이 여성은 이에 대해서 불평등하다고 법에 호소를 했는데요. 연방 대법원이 임신 여성을 근무 중 다친 사람과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인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판결의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해당 업체가 이미 이 임신한 여성 노동자에게 해고 대신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바꿨고요. 상당수 주에서 임신한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978년에 임신한 여성 노동자와 관련한 연방법 규정이 있었던 것인데요. 이 법이 실제 임신 여성들의 삶에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린 셈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주간 기획물로 오늘은 미국의 50개 주 박영서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상 22도까지 올랐는데요. 해가 떨어지고 나면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오늘도 맑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10도로 어제보다 높고 낮 최고 기온 10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평양 오늘 맑습니다. 기온 2도에서 영상 17도 이상하고 있습니다. 신의주 역시 맑은 가운데 영상 1도에서 1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개성 역시 맑겠고요. 기온은 2도에서 영상 1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능력이 9.11 테러 이후 크게 좋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의회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재정 매파와 국방 매파의 대립으로 눈길을 끌었던 하원 예산 결의안이 표결에서 통과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적자에 시달리는 미국 우정국이 영구 우표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소식,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자,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요, 연방 법무부 소속인데요. 범죄를 수사하고 또 미국 내 정보를 수집합니다. 지난 2001년에 발생한 9.11 테러 이후에요, FBI가 미국 안보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9.11 테러 이후 FBI의 변화를 평가하는 보고서가 어제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9.11 조사위원회가 25일 보고서를 냈는데요. 제목이 21세기 미국 본토를 지키는 FBI입니다.
네, 이 위원회가 연방의회가 만든 조직이죠.
네, 2014년에 연방의회가 만들었는데요. 3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9.11 테러가 난 뒤에 조직된 9.11 조사위원회가 FBI의 권고한 사항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그리고 FBI의 현 상황이 어떤지 평가 내용을 보고서에 실었습니다.
네, FBI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네, 간단하게 말하면 9.11 테러 이후 FBI가 크게 좋아졌지만 아직도 충분하지 않고 개선할 점이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네. 어떤 점이 좋아지고 또 어떤 점이 아직 충분하지 못한 건지 하나하나씩 짚어보죠.
네, 먼저 좋아진 점인데요. 이번 보고서는 지난 보고서에서 지적됐던 다른 기관과의 정보 공유 문제가 많이 개선됐다고 지적했습니다. 9.11 테러가 난 뒤에 미국 의회가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테러가 어떻게 났는지, 테러를 왜 막지 못했는지, 또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권고하는 보고서를 2004년에 내놨습니다.
네.
이 보고서는 당시 경찰이나 FBI 그리고 다른 정보기관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탓에 테러를 막지 못했다면서 이런 행태를 고치라고 해당 기관들이 지적했는데요. 이번에 나온 보고서는 FBI가 이 부분에서 크게 좋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럼 여전히 부족한 점은 어떤 항목이 꼽혔습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말하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이 정보를 현장에 적용하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FBI가 사건을 수사하는 능력을 그동안 많이 개선했는데, 하지만 방금 말했던 정보 관련 분야는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이 부분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연방 수사국이 수행한 대테러 작전, 그러니까 테러를 미리 막거나 테러 시도를 저지하는 작전 5건의 세부 과정을 들여다봤더니 어느 작전에서도 테러를 예방하거나 저지할 수 있었던 비밀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거는 이 중앙정보국 CIA, 또 최근에 소개해드린 국가안보국 NSA, 이른바 정보기관들이 하는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FBI 같이 주로 연방법에 적용되는 중한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정보 수집 능력도 길러야 한다는 지적이 좀 의외이기도 하고요.
사실 옛날에는 FBI가 수사를 잘해서 범죄자를 빨리 잡으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이 세상이 변했다는 거죠.
네.
과거와는 달리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범죄 수사뿐만 아니라 대테러 작전 분야도 FBI에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테러 작전을 잘하려면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도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점점 교묘하고 정교한 기술을 사용하는 테러 분자와 첨단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사이버 범죄 조직을 다루려면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을 빨리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범죄자를 잡으러 다니는 단순한 법 집행 기구에서 일종의 정보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뭐 이런 지적 같은데요. 그런데 연방 수사국 안에 이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양과 질에서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FBI에서 정보 관련 인력이라고 하면요, 보통 언어 요원이나 정보 분석가, 그리고 이 밖에서 수사 요원들에게 은밀한 정보를 전해주는 정보원들을 뜻합니다. 언어 요원이라면은 외국말로 된 정보를 번역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요. 정보 분석가는 들어온 정보를 분석해서 현장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보고서 평가로는 몇몇 지역을 빼고는 지역 언어 요원이나 정보 분석가가 FBI에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또 외부 정보원 숫자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사실 CIA나 NSA 같은 정보기관과는 달리 FBI에서 정보 관련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주목을 좀덜 받는 직종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고서도 바로 그 점을 지적했는데요.
네.
연방 수사구간에서 정보 직군을 훈련과 교육 같은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직군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정보 분석가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이들에게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권고했습니다.
네. 이 보고서가 나온 날 FBI를 이끄는 제임스 코메이 국장이 의회 청문회에 나왔죠.
네, 코메이 국장 하원 세출 소위원회에 나와서 증언했는데요. 같은 날 나온 보고서의 내용에 대부분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코메이 국장은 이날 2016 회계연도 연방 수사국 예산으로 현 예산보다 4,600만 달러 많은 85억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 하원이 25일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연방 하원은 3조 8천억 달러 규모의 2016 회계연도 예산 결의안을 25일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예산 결의안에 표결할 때 올라온 안이 하나가 아니던데요. 예산 결의안에 하나만 정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만 정하는 게 맞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 안을 놓고 그 중에 하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Queen of Hill로 불리는 연방 하원에서 쓰는 독특한 방식이 있는데요. 여러 안을 놓고 표결을 해서 그 가운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안이 예산 결의안이 됩니다.
네.
이번에 예산 결의안이 모두 6개가 올라왔는데요. 톰 라이스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이 만든 초안을 조금 수정한 안이 228대 199로 최종 채택됐습니다.
네, 이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인데 예산 결의안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뭔가요?
몇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네. 공화당 안에서 이른바 재정 매파와 국방 매파가 대립한 결과입니다.
네. 자, 매파라면은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그러면은 재정 매파는 재정 분야에서, 또 국방 매파는 국방 분야에서 강경한 태도를 가진 의원들을 말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재정 매파는 연방 정부의 예산을 확 줄여서 현재 정부가 지고 있는 빚, 즉 재정 적자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이른바 작은 정부를 원하는 의원들이죠. 반면에 국방 매파는 국방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는 진영입니다. 이번에 두 진영이 예산 결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 결국 여러 가지 안을 놓고 표결한 겁니다.
네, 그럼 이번엔 어느 진영이 이겼습니까?
일단 겉으로 보면 국방 매파 측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네.
원래 톰 라이스 위원장이 작성한 결의안에는 국방비가 6,100억 달러로 잡혔었는데요. 마지막에 통과된 안에는 20억 달러가 추가된 6,120억 달러가 됐습니다. 물론 이 시퀘스터, 즉 예산을 자동으로 삭감해야 하는 법 때문에 OCO, 해외 비상작전 예산을 늘리는 방법이 동원됐는데요. 이 OCO는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이라 시퀘스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국방 매파가 이겨서 국방 예산이 늘었다고는 하지만요. 그렇다고 전체 예산이 늘어난 건 아니죠?
아닙니다. 하원 예산 결의안은 노인 의료 보장제를 뜻하는 메디케어, 또 푸드 스탬프, 즉 저소득층 식료품 교환권 같은 사회 보장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서 여기에서 비용을 줄이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런 규정이 들어갔고요. 또 국방 예산도 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결의안은 국방 매파와 재정 매파의 요구를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들어준 셈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퀸 오브 힐 같이 전에 잘 쓰지 않는 규정까지 동원한 걸 보면은요, 이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키느라고 상당히 애를 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베이너 의장이 요즘 당 안에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네.
건강보험이나 이민 개혁 문제 같이 오바마 정부가 날카롭게 대립하는 현안을 두고서 지금 공화당 안에서도 의견이 갈려 있는데요. 그런데 베이너 의장이 공화당 안에서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을 적절하게 아우르지 못하면서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는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일단 베이너 의장이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네. 자, 2016년 이 회계연도 예산안 작성 작업 앞으로 어떤 과정 남겨놓고 있습니까?
네, 하원에서 예산 결의안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상원이 예산 결의안을 만들 겁니다. 그럼 두 안을 두고 상하원이 4월 15일까지 단일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 예산 결의안을 바탕으로 해서 세부 예산 항목을 조정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작업을 여름 내내 하는데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오는 9월 30일까지 상하 양원이 단일 예산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소식 하나 보도록 하죠. 미국 우정국이 새로운 우표 정책을 시행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미국 우정국이 영구 우표 사용을 확대합니다. 우정국은 무게가 약 28g 이상 나가는 엽서나 편지에도 영구 우표를 쓸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조처는 오는 4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네, 영구 우표라는 게 한 번 사면 영원히 쓸 수 있다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이 우편물을 보낼 때 우리가 우표를 붙이는데 보통 시간이 흐르면 우편요금, 그러니까 우표값이 오르죠. 그런데 이런 영구우표를 사면 나중에 우표값이 올라도 옳은 값을 내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미 이런 연구 우표가 도입돼 있었죠.
그럼 그렇습니다. 필라델피아에는 유명한 이 자유의 정글이 들어간 연구 우표가 지난 2007년 4월부터 도입됐고요. 2011년에는 모든 일종 우편에 연구 우표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인터넷 시대가 되고요. 우편물 이용이 줄면서 미국 우정국이 지금 적자가 쌓여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조처도 이런 상황에 대응하려는 어떤 방안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우정국 측은 이전에는 우표값이 오르면 새 우표를 찍어내야 했는데 이런 이번에 영구 우표를 쓰면 이런 수고를 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미 상원의 인준 절차에 관해서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부지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의 공직자들은요, 국민이 직접 뽑는 선출직도 있지만요, 대통령이 지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대통령이 지명했다고 해서 바로 감투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잘 맞는지, 자질을 잘 갖췄는지, 도덕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바로 상원입니다. 미 의회 상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을 인준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법이 정한 관리를 지명하고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네, 미 의회가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인준권은 상원에만 있는 권한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의회는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해서 뽑는 하원과 각 주의 인구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두 명을 뽑는 상원이 있는데요. 상원과 하원은 둘 다 동등하게 입법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부 강요나 대사와 같이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상원에만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공직자들이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네. 각 부처의 장관에서부터 대사, 대법관, 연방판사, 군 요직에 이르기까지 무척 다양한데요. 이 대통령이 4년 임기 동안 지명하는 정부 관리, 특히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공직자 수는 3만 5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데.
네.
그렇다면 이 많은 공직자가 다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네, 모든 대상자가 엄격한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가는 뭐 의원들이 1년 내내 인준안만 처리하느라고 뭐 다른 입법 활동을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대부분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인준됩니다. 하지만 장관이나 차관복급 이상의 연방행정부 고위직이나 연방대법관, 연방수사국 국장, 군 장성, 그리고 대사 등 600여 명은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인준을 받진 않았다고요?
네, 19세기에는 고위 공직자 몇 명만 그 상원의 인준을 받았는데요. 그러다가 다른 공직자들도 상원 인준 대상에 포함하는 의회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그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거기다 이 상원 인준 과정 또한 점점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1950년대부터는 상원의 해당 위원회에서 고위 공직자 후보에 대해 공개 청문회를 여는 게 관례로 굳어졌습니다.
네.
거기다 언론이 발전하고 또 대통령 지명자에 대한 정보 입수가 쉬워지면서 지명자의 자격을 둘러싼 논란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그럼 상원 인준 표결에서 의원들이 몇 명이나 찬성하면 인준이 확정되는 건가요?
네,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가 됩니다.
네. 자, 이때까지 상원은 대통령이 측근을 기용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서 대부분의 지명자를 인준해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요. 200여 년의 미국 역사에서 행정부 내 강요급 지명자가 상원에서 완전히 거부당한 경우는 모두 9차례입니다. 뭐 가장 최근의 사례라면 조지 H.W. 부시 대통령 재임 기간이었던 1989년에 있었는데요.
네.
부시 전 대통령은 존 타워 전 상원 의원을 국방장관으로 지명했는데 이 타워 전 의원이 미군을 상대로 사업하는 회사와 관련을 맺은 적이 있는데 거기다 또 여자 문제까지 또 불거졌습니다. 타워 지명자는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찬성 47표 대 반대 53표로 상원의 인준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상원의 입법 권한 외에 이렇게 인준 권한까지 있는 이유가 있겠죠?
네. 바로 미국 정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인준 권한은 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걸 막기 위한 제동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대통령이 지명했다고 해도 고위 공직자의 임명 과정은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정도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 상원 인준청문회 과정에서는 과거 행동이나 발언을 샅샅이 파헤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는 지명자는 인준 표결에 앞서서 미리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아예 지명을 철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미 상원의 인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현재도 몇 달째 인준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지명자가 한 명 있죠?
네, 바로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 지명자입니다. 린치 지명자는 흑인으로 뉴욕 동부지구 연방검사장 출신인데요. 린치 지명자가 최종적으로 상원의 관문을 넘게 되면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법무수장에 오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 로레타 린치를 지명한 게 지난해였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11월 초니까 뭐 벌써 5개월 가까이 검증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상원의 법사위원회는 지난달 그 새 법무장관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상원 전체 회의를 아직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네.
거기다 상원이 봄 휴회를 마치고 또 4월 중순쯤에야 표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린치 지명자는 최근 30년 새에 가장 오래 인준을 기다린 지명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인준까지 이렇게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뭔가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새 의회가 꾸려지는 올해 초로 인준 절차를 미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보통 대통령의 출신당과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다수당이 다를 경우에는 인준안 문제도 그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의 성향이 다수당의 성향과 맞지 않으니까 무한정 표결을 미루는 식으로 지명자 인준을 거부하는 전략을 쓰기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인준안 처리는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는데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이렇게 세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 지명자들이 얼마나 오래 기다려서 인준을 받았는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우선 민주당인 클린턴 대통령의 집권 기간에 지명자가 상원의 인준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6일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했을 당시에는 지명자의 절반만 인준을 받았고요. 토고 웨스트 보훈 장관은 인준까지 147일이란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공화당 출신 대통령인 부시 전 대통령 시절은 어땠습니까?
부시 대통령의 지명자들은 인준을 받는데 평균 44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장악했던 임기 마지막 2년간은 상원의 인준을 통과한 지명자가 3명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럼 현 오바마 행정부는 어떻습니까?
평균 56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011년에 존 브라이슨 상무장관은 인준을 받기까지 그 무려 142일이 걸렸는데요. 이 당시 공화당 의원들은 브라이슨 지명자를 일종의 인질로 잡고 이 논란이 된 자유무역협정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인준을 미뤘었습니다.
네. 참 미국 강요들의 인준 과정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지명자가 자질과 도덕성도 갖춰야겠지만 정치적 상황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140일에 가까이 기다려온 로레타 린치 새 법무장관 지명자, 과연 언제쯤 인준을 받게 될지 궁금한데요. 부정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죠. 1970년대 큰 인기를 누렸던 흑인 여가수 글로리아 가이너가 부릅니다. I Will Survive 들어보시고요. 노래 들으시고 계속해서 미국 50개 주 박영서 기자와 자리하겠습니다. But then I spent so many nights thinking how you did me wrong. And I grew strong. And I learned how to get along. And so you're back from outer space. I just walked in to find you here with that sad look upon your face. I should have changed that stupid lock. I should have made you leave your key. If I'd have known for just one second you'd be back. You're not welcome anymore. Weren't you the one who tried?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 50개 주를 가다 시간입니다. 50개 주로 여러분을 안내할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난주에는 우리 미국의 가장 북쪽 본토와 떨어져 있는 곳 알래스카주를 다녀왔었죠.
네,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으로 꼽힌 주기도 했죠.
그러게요.
네.
이,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안 살 것만 같은 곳이었는데 의외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 이 삶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해서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네, 애리조나주 지난주에 한 남성이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을 벌여서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곳 맞죠?
네, 맞습니다. 특히 네. 이 용의자가 백인 우월주의자로 알려져서 더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 사건 있기 전까지는요, 애리조나 하면은 이 서부 사나이들이 황야에서 총을 들고 결전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 떠올랐는데 어떠세요?
예, 저도 그랬습니다.
네.
그 영화 이 오케이 목장의 결투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네.
자, 서부 영화 하면은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화 아니겠어요?
그렇죠. King Corral, Okay Corral, They're the outlaw band. 이 음악은요, 거기 나오는 음악인데 기억나시죠?
아, 맞습니다.
네.
이 애리조나주 톰스톤이라는 곳에서 진짜로 벌어진 총격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런 영화였죠.
네.
자, 물론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요, 그 덕분에 애리조나주 분위기를 좀 알게 됐었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총 이야기로 애리조나주 얘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네.
예, 사실 이 애리조나주도 얘기거리가 많은 주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미국 대륙의 섰죠. 그래서 다시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애리조나주로 함께 가보시죠.
애리조나주는 사막의 땅이다. 하지만 사막하면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모래사막이 아니다. 메마른 황무지가 끝도 없이 펼쳐지는 거칠고 황량한 땅이다. 안 그래도 가뜩이나 메마른 땅이 이글이글 내리쬐는 햇빛 때문에 더 메마르고 건조하게 보인다. 이 삭막한 풍경을 위로해주는 건 온갖 희한하게 생긴 모양의 선인장들. 말뚝처럼 몸뚱이만 서 있는 선인장도 있고 길쭉길쭉 사람 키보다 훨씬 높게 솟아오른 언뜻 삼지창 같기도 하고 사람이 팔을 들고 손짓하는 것 같은 선인장도 보인다. 이 선인장 이름은 사구아로다. 애리조나주 관광국의 메조리 매그너슨 공보관은 사구아로는 애리조나주에서만 그리고 멕시코 일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선인장이라고 설명한다.
Saguaro cactus is native to Arizona and a little bit in Mexico.
사과로는 애리조나 사막 그리고 멕시코 일부 땅에서만 자라는 선인장입니다. 사과로 선인장은 하얀 꽃이 피는데요. 흔히 볼 수 없죠. 애리조나주를 대표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팔 같아 보이는 게 자라기까지 몇십 년은 걸립니다. 10m, 20m까지 훌쩍 자라는 사과로도 있습니다.
가시들이 촘촘히 박혀있는 선인장을 자르면 찝찝한 물이 나온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선인장의 눈물이라고도 한다. 사막에서 자라니까 살기 위해 물을 저장해두는 것인데 옛날에 물이 귀할 때 사람들은 이 선인장 물을 먹고 살기도 했단다. 자세히 보니 선인장 가지 사이사이로 작은 새가 눈에 띈다. 어떤 놈은 아예 선인장 가시 사이에 둥지를 잡고 있는 듯하다. 애리조나주 관광국의 메조리 매그너슨 공보관 얘기를 들어보자.
The cactus wren, it's a little bird that lives in the saguaro cactus.
캐터스 렌이라고 사과로 선인장에 사는 새입니다. 작은 새죠.
참새 비슷하게 생긴 선인장 굴뚝새다. 그런데 왜 선인장 가시 사이사이에 둥지를 틀고 있는 걸까? 선인장 가시에 찔리지는 않을까? 메조리 매그너슨 씨는 그런 염려는 없다고 말한다.
Amazing, it can sit on all those spiny thorns, but it does it well, and it's.
가시에 찔리지 않겠냐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인장 가시가 오히려 새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참으로 신비한 자연의 조화가 애리조나 남부 사막 한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거칠고 메마른 사막을 벗어나면 이번에는 고원과 산악지대가 펼쳐진다. 간혹 엄청난 무리의 소떼들을 만나기도 한다. 애리조나가 카우보이로 유명한 곳이라는 걸 새삼 깨닫는 순간이다. 카우보이, 한국말로 하면 목동찜이나 될까? 목동하면 소나 양, 염소 같은 가축을 치는 어린 사내 아이를 연상하게 되는데 영어로도 카우보이, 보이, 소년으로 지칭하는 게 좀 재밌다. 사실 애리조나의 카우보이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짐승 잡는 올가미줄을 휙휙 돌리는 힘이 아주 센 그야말로 사나이들이 태반인데 말이다. 카우보이들이 많다면 소도 당연히 많지 않을까? 아니나 다를까 애리조나주의 산업이 광업과 함께 축산업이라고 애리조나주 역사기록연구소 수잔 어윈 씨는 말한다.
In Arizona, they talk about five C's. There's cotton, cattle, copper.
이곳 사람들은 5C, 5C가 주요 산업이라고 말합니다. 카튼, 면, 캐럴, 소, 카퍼, 구리, 시트러스, 감귤류의 과일들, 그리고 클라이밋, 기후를 말하죠. 구리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축산업도 애리조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산업입니다. 오케이 목장의 결투라는 영화 아시죠? 네, 그런 영화가 나올 만큼 애리조나는 카우보이들과 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축산업은 애리조나에 사람들이 거주할 때부터 시작됐을 만큼 오래된 산업이고요. 현재 미국에서 소비되는 상당량이 애리조나산 소들입니다.
끝도 없이 크고 광활한 목장지대. 얼마나 광대한 지역이 목장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언뜻 보기에는 풀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광야를 소들이 이리저리 잘 도둑이고 다닌다. 작은 외양간에 갇혀 사는 누런 황소와는 다른 같은 소라도 참 팔자 편한 소라는 생각마저 든다. 워낙 애리조나주 자체가 큰 땅이기 때문에 가축들에게 돌아가는 목도 넓은가 보다. 미국에서도 여섯 번째로 큰 주, 북한의 세 배나 되는 땅이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눈을 볼 수도 있다. 메조리 매그너슨 애리조나주 관광국 공보관의 설명이다.
That's the fun part about Arizona is a lot of people think it's always hot. Frankly, and it is. Certain times of the year in certain areas.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항상 덥다고 생각하죠. 네, 사실 맞습니다. 어떤 사막 지역은 화씨로 200도까지 올라가는 지역도 있어요. 지금은 화씨 70도밖에 되지 않아요. 놀라지는 마세요. 이곳은 덥긴 하지만 습도가 적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못 견딜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애리조나에는 눈이 옵니다. 얼마 전 이곳에도 큰 눈폭풍이 왔었죠. 북부 애리조나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도 아주 넓은 소나무 숲도 있고요. 워낙 땅이 넓으니까요.
하지만 주 대부분은 붉은 황토와 마른 모래바람이 부는 척박하고 가문 땅이다. 그러나 애리조나 사람들은 자연 환경이 척박한 이곳에 도시를 세우고 유실수를 심었다.
Welcome to the Arizona State Capital, Phoenix.
애리조나의 주도 피닉스 역시 1년의 절반 정도는 펄펄 끓는 사막 위에 세워진 도시다. 피닉스는 신화 속에 나오는 영영 죽지 않는 새, 불사조를 뜻한다. 아주 오래전 고대 문명이 파괴되고 폐허가 된 사막 위에 도시를 세우고 다시 문화와 문명을 꽃피워낸 애리조나인들의 염원이 깃든 이름이다.
네, 애리조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 애리조나 땅에 원래 거주했던 사람들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이죠.
네, 맞습니다. 이 애리조나에는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인디언 보호구역이 가장 많은 주라고 하는데요. 애리조나 역사기록 연구소 문헌 담당 수잔 어윈 씨 설명 들어보시죠.
Arizona has one of the largest populations of Native Americans.
현재 애리조나에는 22개 부족의 인디언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오래전 애리조나에는 인디언들이 많이 살았는데요. 호피족이 가장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파치족, 나바호족 같은 인디언 부족들이 애리조나주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아왔죠. 그래서 지금도 애리조나에는 인디언들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예술품과 흔적들이 곳곳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네, 미국의 화폐 단위 가운데는 25전이 있습니다. 이 25전짜리 동전에는요, 각 주를 대표하는 상징들이 새겨져 있죠. 한마디로 그 주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애리조나주의 동전엔 뭐가 새겨져 있을까요? 박은석 기자 소개해 주시죠.
It has both the Grand Canyon and the Saguaro Cactus.
네, 그랜드 캐년과 선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그랜드 캐년은 애리조나주를 가로지르는 콜로라도 강이 만들어낸 아주 거대한 협곡인데요. 그 규모나 경관이 신이 만들어낸 걸작품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아주 장관입니다.
We are known as the Grand Canyon State. A lot of people
애리조나주는 그랜드 캐년주입니다. 그랜드 캐년의 아주 일부가 이웃 네바다주와 접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네바다주에 있는 것을 잘못 알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애리조나주 하면 그랜드 캐년주라고 떠올리도록 그랜드 캐년을 엘라바마주의 상징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랜드 캐년이 얼마나 거대하고 신비한지 직접 봐야 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죠.
네, 해마다 약 450만 명이 찾아오는 이 그랜드 캐년은 그래서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전 세계 명소 순위를 정한다면 늘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자, 미국 50개 주를 가다 오늘은 미국 남서부 지역에 있는 애리조나주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칸소주로 떠나보겠습니다. 아칸소주는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박윤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배우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전해드리도록 하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thick skinned. thick skinned입니다. 제가 얼마 전 플로리다에서 살다가 직장 때문에 워싱턴 DC로 이사 온 친구 동생 로렌과 함께 산책을 했는데요. 로렌은 지난 1년 동안 직장 생활을 통해 폭넓은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럼 먼저 제가 친구 동생 로렌과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hick skinned. thick skinned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I think you stuck through it. I think that's why you were able to really prove yourself that I could handle this.
I appreciate that.
Yeah, I can tell you got
scary, bolder. A little bit. So, finally getting there, I think.
Yeah, you are a lot more thick-skinned, Lauren, yeah. than you were from before.
Yeah.
In a good way.
Good way.
Yeah.
Yeah, I'm...
Lauren is the sweetest girl one could ever meet. And stepping into the real world and dealing with different people can be a little bit scary for some people. That's how it was for Lauren. Lauren은 무척 마음이 여린 친구였는데요. 지난 1년 동안의 사회 경험을 통해 동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배웠고요. 또 직장 상사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You are a lot more thick-skinned. You are a lot more thick-skinned than you were before. In a good way. 라고 했는데요. 예전과 비교했을 때 주변 사람의 말이나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거나 흔들리지 않게 된 것 같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thick skin인데요. Thick skin means someone does not get easily upset, offended, or hurt by what other people say or do. Thick skinned, thick, T-H-I-C-K, skinned, S-K-I-N-N-E-D, skinned, thick skinned, 말 그대로 하면 피부가 두껍다는 말인데요. Thick skin은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뜻의 영어 표현, thick skinned,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think you stuck through it. I think that's why you were able to really prove yourself that I could handle this.
I appreciate that.
Yeah, I can tell you got
bolder. Scary, a little bit. So, finally getting there, I think.
Yeah, you are a lot more thick-skinned, Lauren, yeah. than you were from before.
Yeah.
In a good way.
Good way.
Yeah.
Yeah, I'm hoping that...
자, 본문 한번 다시 들어보셨죠? 제가... Lauren에게 you are a lot more thick-skinned than you were before, in a good way 라고 했죠. 이젠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탐은 내 말에 별로 신경을 안 쓸 거야.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지 않거든. 맞습니다. Tom won't worry about your insults. He's completely thick-skinned. 오늘의 영어 표현, thick-skinned.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지 않다. thick-skinned.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Until next time, bye!
Sengbangsong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미국은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한데 모으는 데 있어서 강력한 동반자입니다. 미 국무부의 닐 크로마 씨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 지역을 좀 더 강력하게 연결한다면 미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최첨단 기술을 제공하고 혁신적인 합작 사업과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를 제공하는 등 이 지역 통합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야심적인 통합 노력을 통해 이 지역 모든 나라들의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크로마시 부국장은 말했습니다. 인도는 남아시아의 주축이자 미국에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로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정상급 회담을 열면서 이 지역에서 새로운 시장을 열기 위한 지역 무역협정과 다른 전략적인 투자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팔은 최근 미국의 가난한 나라 구제기관인 새천년 과제극복공사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기관은 네팔이 통치 방식과 경제 자유, 인적 투자 면에서 진전을 이룬 것을 높이 평가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지원 내용과 시행 방법을 놓고 네팔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입니다. 미국은 낙후된 사회 기반 시설과 규제 개혁 문제를 다룸으로써 네팔의 에너지 분야 개발을 돕고 광대한 수력 발전 자원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인도양이 만나는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치는 이 지역을 연결하는 이상적인 중심지가 됩니다. 방글라데시가 계속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긴 하지만 미국은 지역 경제 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방글라데시와 관계를 강화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여전히 수십 년 동안 계속됐던 고립의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정치적 전환이 시작된 이래 미얀마에 대한 외국 투자는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미얀마는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교역을 연결하고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또한 미얀마의 경제 환경이 개선되면서 앞으로 이 지역의 상품과 서비스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드나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월에 민주선거를 시행한 스리랑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분열을 치유하며 다각적인 면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려는 스리랑카 새 정부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원합니다. 미국은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지역 국가들과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26일 협상 시한을 앞두고 막바지 핵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중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기 전에 협상에 대한은 이란이 자국 핵시설을 전속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이란과의 핵협상을 반대하는 이들은 아직도 현실 가능하며 현실적인 대안책을 제안한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실은 로하니 대통령이 이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자국 정부가 국가와 국제사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며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의 후티 반군을 겨냥해 26일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수도 사나 국제공항 주변을 겨냥해 이뤄졌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9월부터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후티 반군 측은 사우디의 이번 공습으로 최소 18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물 여러 채가 파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사우디의 이번 공습이 위험한 행동이라며 이는 예멘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걸프 연안국과 외무장관들과의 전화회담에서 사우디의 공습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중동지역 아랍국가들로 구성된 아랍연맹 역시 사우디가 주도하는 이번 후티 반군 소탕작전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예멘 내 충돌에 개입하지 말길 촉구했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알프스 산지에 추락해 150명의 사망자를 낸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조종사가 고의로 비행기를 추락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브리스 로뱅 프랑스 검사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저먼윙스 여객기는 추락 당시 독일인 부조종사 안드레아스 루비츠가 홀로 조종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로뱅 검사는 또 조종실 음성 녹음 장치에서 사고 직전 기장이 조종실로 진입하기 위해 문을 점점 크게 두드리는 소리가 확인됐다며 부조종사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조종사는 마지막에 관제탑과 교신도 차단하는 등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고의적인 사고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뱅 검사는 이번 사건을 테러 공격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다며 부조종사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이 수니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이라크 티크리트의 공습에 가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라크군이 26일 지상전을 전개했습니다. 이라크 군 지휘관은 AP통신에 이라크군과 특수부대가 티크리트 도심에 진입해 ISIL과 치열한 교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군 전투기들도 티크리트 내 ISIL 거점에 수차례 공습을 가했습니다. 앞서 하이드르 알라바디 이라크 총리는 티크리트 탈환을 위한 이라크군의 공격 작전을 위해 서방 측의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라크군과 시아파 민병대는 티크리트 공항 외곽에서 지난 한 달간 ISIL과 지상전을 벌여왔지만 시 외곽을 장악하는 데 머물며 더 이상 진전하지 못했습니다. 티크리트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와 제2도시 무술 사이에 위치한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6일 서방의 적대적 행보에 맞서 러시아가 한층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 FSB 회의에 참석해 러시아 주변 상황은 우리가 항상 양보하고 굽히고 비위를 맞춤으로써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강해질 때 좋은 쪽으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는 등 독립적인 정책을 견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친러반군 지원에 반대해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